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스가랴서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뿔에 대한 환상을 살펴보았고요. 그 네 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건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대개 학자들은 이 네 뿔과 네 목수의 환상을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사람의 목수에 대한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공장, 즉 목수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는 그들이 숙련된 기술자 내지 숙련공이었습니다. 혹은 잘 훈련된 기술자를 대장장이로 부르는 점에서 그들은 아마도 대장장이가 아닐까 싶어요. 자,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죠. 먼저는 우리 1장 20절,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그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숙련된 그 기술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리려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여기 네 사람, 이 대장장이가 누구냐, 이 목수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제안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부시대 제롬, 시릴,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칼빈,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수단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나 숙련공은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그 기술자지 않습니까? 저는 메릴 영거 박사의 해석이 아주 그 정확하다고 보아서 그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이지 스가랴서에 대한 영거 박사의 책이야말로 지금까지 제가 본 책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뿔이 이방인의 때를 포함하는 연속적인 네 개의 세계적인 제국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네 사람의 숙련공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위협하고 멸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게 될 네 개의 연속된 세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참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영거 박사의 말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 35절까지 그리고 7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니엘의 대예언에 있어서 세 개의 뿔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래 차례로 대장장이가 된 반면 마지막 네 번째 뿔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원수임과 동시에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을 산산히 파멸시키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워지게 될 세계적인 왕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뿔인 바벨론은 두 번째 뿔인 메대 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두 번째 뿔인 메대 파사는 첫 번째 숙련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뿔인 메대 파사는 세 번째 뿔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두 번째 숙련공이 됩니다. 그 메데파사가요. 그리고 세 번째 뿔인 이 헬라는 네 번째 뿌린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헬라가 세 번째 숙련공이 됩니다. 그러나 네 개의 뿔 가운데 가장 무서운 네 번째 뿌린 로마는 숙련공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마지막 날 열 개의 왕국이 재건될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질 네 번째 뿌린 천년 왕국에 의해서 이 로마는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이 로마 역사를 연구해보면 로마가 멸망한 것은 외부 세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과거의 로마 제국이 당시 뭉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은 결코 완전히 멸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국의 내부적인 타락으로 인해 와해되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회복시킬 적 그리스도가 한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는 세계적인 독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파괴시킬 것은 누구일 거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번째 숙련공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숙련공과 네 뿔을 같이 볼 수 없다 하는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네 번째 목수 대장장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대환란 기간의 마지막 때 오셔서 이 세상적 제국들을 멸망시킬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언을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언을 하나님의 영원하고 위대한 교회에게 관점에서 맞추어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나사렛의 목수란 직함을 가졌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분은 장차 세상의 독재자를 처단하고 또 땅 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목수로 오실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고 교회는 자기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세. 이스라엘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며 전능자의 보호가 함께할 것일세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1장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10개의 각 환상에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한번 좀 주지시키고 좀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명하실 때 그것은 지역적으로 정확히 그것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영 제국과 미 합중국을 잃어버린 열 지파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단들은 그 뭐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것이 자칫 뭐 미국이라든가 뭐 영연방이라든가 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택한 유다지파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그건 좀 영적인 교만을 부추기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며 뭐 이스라엘에 태어났느냐 예루살렘에 태어났느냐 피부색이 하였느냐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택하신 자요 받아들임 바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는 국적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는 것은 그 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것은 지역적인 예루살렘, 지역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히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실 성읍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실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만 있다면 저는 그분께서 당신의 교회에도 신실하시라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스라엘 모두에 대한 신실한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와 같이 그렇게 1장을 정리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의 주제는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이상입니다. 본장에 나오는 이상은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그 예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그 밖에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지막 때를 내려다보면서 천년왕국 시대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호화무지가 장미꽃같이 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에 거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예루살렘 그 땅은 좋아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실 때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적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교회의 본거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여 그 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므로 스가랴 당시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은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스가랴 당시에 지역적인 여건이 절망적이고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같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스가랴서 2장에서 좀 더 분명하게 확신하리라고 봅니다. 그들은 우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이상인데, 자, 2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즉 스가랴는 이러한 이상을 육안으로 정말 똑똑히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결코 스가랴가 잠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았더랬죠.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는데 이 사람의 모습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 곧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첫 번째 이상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무엇을 탄 사람이었어요? 홍마를 탄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스가랴는 단지 그를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가랴는 그분을 그냥 한 사람, 히브리어로 이슈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6장 12절에서 스가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은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계통에서 나오는 한 싹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량줄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데 예레미야 31장 38절 39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감람산에 이르고 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 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영적으로 의미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레미야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측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좀 더 상세히 읽어보면 이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량줄에 관해서 다음 구절을 또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이에요.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도 장차 건설될 천년왕국의 성전을 측량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이 청량줄을 잡았다. 청량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광장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랬습니다. 스가랴는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그 청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그 성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당시에도 확장되었지만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옛 성 주변에는 지금도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건축 계획이 스가랴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미래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지만 결국 그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